내가 이 얘기를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응.
프로 크루스테스라는 사람 아나?
혹시 그 옛날 도적인가요?
아, 이 친구 역시
그
배운 친구네.
침대에다가 맞춰서 잘라버려서 길어도 죽이고 짧아도 죽이는 그 친구 아닙니까?
아, 이 친구 배운 분이네. 배운 분이야. 이거 최소 그리스 유학하신 분이네.
이 정도 배운 분인가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이 정도는
인정.
배운 분이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프로 크루스테스가 누구냐고 물으면, 진짜 새로 나온 운동화냐고 물어볼 사람이 수두룩한데, 지금.
아, 좋아요. 시작이 좋네.
프로 크루스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얘가 이제 자기 침대에 맞도록 이제 모두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요런 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친구가, 아테네 외곽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에어비앤비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지나가는 손님들이 와가지고서는 하룻밤 묵겠다고 들어오면은, 이제 방을 내줍니다. 그래서 방을 내주는데, 침대에 이 손님이 딱 맞지 않으면, 이 손님이 침대보다 길거나, 이 손님이 침대보다 짧으면은, 긴 손님은 늘려가지고 침대 길이에 맞추고, 짧은 손님은 잘라가지고 침대 길이에 맞춰가지고, 결국, 죽였다. 그래서, 손님이 갖고 있는 물건을 약탈하는 그런 강도였다. 그래서, 혹자는, 궁금하신 분들은, 그럼 혹시, 운 좋게도, 이 침대 사이즈에 딱 맞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침대 밑에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어떤 기계 장치가 있어서, 무조건 손님이 오면 안 맞게 돌리는 거야, 이제. 밑에 있는 기계 장치를 돌리면은, 침대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 맞는다. 그래서 무조건 늘리거나
이게
줄이거나 하는 거다.
옛날 매사추세츠 살렘에서 마녀 재판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물에 던져서 떠오르면 마녀고 가라앉으면 무죄인데 무죄인데도 죽고 떨어도 죽고 둘다 죽는 약간 그 느낌이 나네요.
아, 이게 되게 그 역사가 깊구나. 그러니까 이런
억지
식의
재판이죠.
재판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강도 짓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강도 사업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 그 종지부를 찍게 되는 계기가 바로 테세우스라는 친구를 만나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세우스는 또이 영웅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플루타크 영웅전에 나오는 영웅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이제 테세우스가 나타나가지고 하필이면 그 에어비앤비를 갔는데 얘가 그냥 또 보통 여행자인 줄 알고서는 이제 어떻게 해보려다가 테세우스한테 카운터를 맞고선 죽었다 얘가. 그래서 테세우스의 얘를
혹시
때려잡았고
질문, 세세우스에서 리뷰를 남겼습니까?
아, 테세우스 리뷰를 남겼냐고, 여기다가.
왜냐면 다 죽이면 아무도 리뷰를 못 남기는데 얘는 남긴 거 아닙니까?
테세우스는 리뷰를 남긴 게 아니라 퇴업시킨 것 같아, 이거를. 그래서,
아, 웃긴다.
끝장을 보고, 그래서 뭔가 정의를 구현했다. 그래서 이게, 뭐였더라. 테세우스가, 그 영웅이 되기 위한 뭐몇 가지 영웅적인 모험을 한것 중에 하나로 뭐 기록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 제가 대충 예전에 좀 찾아봤는데,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건 프로 크루스테스는 나쁜 놈, 테세우스는 영웅. 그래서 둘이 싸워서 테세우스가 이겼다. 이 얘기가 요즘에 그냥 다시 생각이 났는데, 내 회사 생활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사에 정말 많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약간 다 프로 크루스테스 같은 거야. 이제, 뭐랄까. 이게 자기 입맛에 맞게 뭔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재단을 하고, 뭐, 그게 사실이건 거짓이건 막 이야기를 재단을 하고, 어떻게든 이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지나가는 여행객들, 그러니까 이제 생긴 대로 그냥 있는 사람들이 뭔가 거짓말을 하거나 팔러틱스를 하는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재단이 돼가지고 희생이 되고.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프로포즈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에어비앤비 손님처럼 희생을 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고, 근데 테세우스처럼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결과가 신통치가 않고, 아니면은 이게 테세우스는 역시 영웅이라 그런지 테세우스 흉내를 내기는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이 얘기가 맨날 맨날 내 삶에서 맨날 맨날 일어나고 있는데, 테세우스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구나. 아, 등불을 들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테세우스는 나타나지 않고, 내가 테세우스가 되려고 갔더니, 이게 프로크루스테스한테 자아먹힐 것 같다. 프로크루스테스가 너무 세다. 그래서 이제, 난 테세우스가 아니구나. 뭐 이런 좌절감만 느끼고, 약간, 원래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생긴 건가? 프로크루스테스는 아직도 잘만 살고 있는 것 같다. 정치인들만 봐도, 대단 프로크루스테스 같은 놈들만 지금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테세우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무고한 시민들은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만 줄겠습니다.
궁금하네. 이 이야기가 좋은 이유는 뭐죠?
왜
이게 왜
좋냐?
좋지? 굉장히 우울한 얘기 같은데 이게 왜 좋지?
그러니까 좋다는 게 막, 이게 너무 꽃향기가 너무 이게 아름다워서 좋아 이런 게 아니라, 막 내가 생각을 못했던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거 신박한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 내가 이게 중학교 때쯤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이걸 처음 읽었을 때는, 토크스테스라는 애가 너무 신기했어. 그러니까 되게 무섭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지만 너무 신기한 게, 아니, 강도면 그냥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 되지. 왜 번거롭게 자기 집에 재우고, 심지어 침대에다가 눕혀가지고 길이를 조절을 하고 팔다리를 자르고 해서 이 온갖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얘를 죽이는 건가? 와, 이게 너무 신기하다. 얘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사람을 죽여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할까?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안 믿었지. 난 그때는 어렸을 때는, 이런 건 너무 오바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랬는데, 나중에 점점 살면서, 와, 이거는 오바가 아니라 원래 있는 일이구나. 실제로 세상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구나. 아니면은 어떤 메타포리컬한 이야기가 현실에 실제로 구현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되게 대표적인 얘기가 아니었나. 뭐요 정도로 대답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사람, 이 도적은 왜 재단을 하는가,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이 정당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거든, 그 사람한테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을 무차별로 죽이는 거가 아니라, 네가 얘기한 대로, 재단을 하잖아, 사람을. 근데, 억지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형식만 있고, 페어니스는 전혀 없는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꼭 넣는단 말이야, 이 사람. 네, 그 말은, 자기가 가해자이고, 상대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거든, 쉽게 얘기하면. 네가 투자 잡아서 내가 죽인 거지, 내가 널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잖아. 근데 그게, 이게 되게 오래된 얘기인 게,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가 정확히 그렇게 하거든.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도 아는데, 그걸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게 너무 괴롭잖아. 부모가 아무리 자기가 힘들게 살았고, 아이들을 막 때린 게 잘못된 거 알지만, 막 때린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정당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가 말만 잘 들었어도 내가 널안 때릴 텐데, 너는 왜 나를 나쁜 사람 만드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정확히 그 사람이 하는 거거든. 피해자를 가해자로 피해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거거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게 피해자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은 특히나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논리도 없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아이들은 모든 게 자기 그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매지컬 씽킹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공부를 잘하면 안 되겠구나, 라든지, 엄마를 좀더 도와주면, 동생이랑 사이가 좋은, 막 이런 한 논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희한하게 그 아이가 자라서 또 가해자가 돼요. 많은 경우에. 그, 포이드 딸이죠. 아나 포이드가 이제 그런 현상을 연구해서 공급자와의 동일시 뭐 이런 개념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 페렌즈라고, 아니, 갑자기 강의가 되는데. 아무튼 다른, 그 이탈리아 정신분석가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아무튼 그 차원의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게 이제 가해자 피해자 얘기인데.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건 하나의 프레임이거든. 세상은 가해자로 가득 찼고, 너는 피해자다. 요게 프레임이거든. 근데 이 프레임이, 진짜처럼 사실 느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세상에 그런 면이 있고, 당연히. 나도 그런 느낌을 늘 안고 살았고.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영웅인데, 테세우스도 그렇고, 알렉산더도 그렇고, 다 영웅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재단하는, 그 정당화하는 체제, 그, 뭐, 줄자라든지,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매듭이었지. 누구도 풀수 없는 매듭을 풀어보라 그랬는데, 알렉산더가 칼 뽑아가지고 매듭을 잘라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치.
메타포인데, 그게 무슨 메타포냐면, 세상에 그런 게 없다는 메타포거든. 이게, 프레이밍이 가짜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네가 쟤는 침대도 가짜고, 이 매듭도 가짜인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내가 가해자고 네가 피해자고 내가 피해자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 사고체계 자체를 박살내는 게 영웅이 하는 일인데 그게 무슨 뭐 대단히 그 사람들이 막그 대단한 거라서 아니라 거기에 휘말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그걸 초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프레임에 얽혀들지 않는 힘이 그 정신적인 힘인데 그게 이제 초월적 영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도 그런 사람이었고, 뭐, 부처님도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이 프레임에 속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네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너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내가 강자가 되고, 이게 다그 똑같은 그 어떤 분별이라고 그러죠? 구분되어 있는 사고방식인데, 거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이기든가, 먹든가, 먹히든가 두 가지 옵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테세우스는 그걸 거부한 거죠, 티고. 근데 마치 이제 테세우스가 걔를 죽였으니까 얘가 강자고 다시 그 도적이 피해야 되고 이런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거든, 그 얘기를. 이거는 이 프레임 자체를 파괴하는 얘기다라고 나는 생각했거든.
좋은 얘기고, 아, 이게 툭 치니까 와르르 나오는 게, 그렇구나. 아, 프로크루스테스를 체제 전복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체제 전복에 대한 얘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라는 생각을 했고, 네가 잘했으면 내가 화낼 일이 없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지금 보니까, 이거 우리 아버지네. 이거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종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왠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 같거든. 약간 그,
나도 마찬가지인 것
그래서 내가 이 프로크루스테스를 그러면 좋아한 건가? 이 현실이, 판타지에 굴복하는 그 계속
같아.
반복되는 영웅서사, 그거를 좋아했던
맞아.
건가? 뭐, 그런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프로크루스테스인가?
맞아.
하여튼 뭐 그런 거네.
세상의 강자들이 다 소크라테스처럼 느껴지는 건데, 관련된 얘기로 내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가,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데, 카프카가 44세? 42세? 어쨌든 40대였던 것 같은데, 자기 아버지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요약본도 있고, 막 이렇게, 근데 거기에 나온 얘기 중에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자기애적인 사람이었는데,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프란츠가 늘 어릴 때부터 몸이 여리여리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약간, 페미닌하다 이러면서 엄청 그 턱색 매스큘리니티로 애를 구박한 거야. 그런데, 카프카가 한 거의 40이 돼서 용기를 내서 쓴 편지 내용이, 아버지가 나한테 어릴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빵을 자를 때, 그,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면서, 맨날 잔소리를 해서, 자기는 너무너무 조심해서 어떤 거 빵을 잘랐는데, 식사가 끝나면 늘 부스러기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건 당신 눈치였다. 이 얘기를 하거든. 그,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 마치 그 도적이 자기가 그 침대에 올라가지 않듯이. 그 억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쓰는 메타포가 나는 마치 엄청 엄격한 법률에 핍박하에 사는 시민인데 그 왕국의 시민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냥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고 당연히 무기력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도 맞출 수가 없잖아.
그래.
근데 그 분노를 어디로 표출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한테로 향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책으로 가는 거야. 내가 잘못했지. 내가 병신. 이러면서 내가 잘해야지. 빵꾸스러기 더안 흘리게 하고. 막 이렇게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다가 나이가 드니까 깨달은 거지. 이게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어린애한테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서 편지를 썼는데, 슬픈 거는 이 편지도 직접 못 줬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줬어. 근데 엄마가 아빠가 돌아가실 때까지 안 주고,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프란츠한테 돌려줬죠. 그리고 프란츠는 조금 이따 죽었어요.
그렇군요. 아, 이게 여기저기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나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고 하긴 하거든. 하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다 그런 면이 있으니까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이게 되게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마음 편하게 사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억울하다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분노에 눈이 멀어버린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사람이 돼버린다. 그러면 이제 대물림 되는 거지.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렇구만.
저는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희망적인 얘기는 우리가 다 테세우스 쓰고 알렉산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무슨 그랜디오스한 얘기가 아니라 이 우리 안에 다그 씨앗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이게 약간 안 보고 안 찾고 사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더 편하니까 밖에서 누가 오는 게더 편하니까 영웅소설사라고 네가 아까 표현한 거 있잖아. 사실은 막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인데 메시아가 온다는 게 누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이거든 이게. 그래서 네가 아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나도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수양이거든.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와 폭력의 씨앗, 내가 옳다 이건데 그뭐 아상이라 그러죠. 자기가 옳다는 생각 그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당연히 그 도적이 될 씨앗도 다 있고 그걸 초월해서 세상에 그런 게 없구나 하는 걸 넘어설 수 있는 그 초월의 영성의 씨앗도 있다 이렇게 나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는 매일매일 부단하게 수양하면 아 절대 테세우스 될수 있다
아,
근데 막
그거는
그게
뭐, 아, 그거는 당연한 얘기고, 그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어려워. 그게
아,
너무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워서,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기, 뭐야, 이게 테세우스는 영웅이잖아. 그러니까 영웅이 되는
그렇지.
거는, 아, 정말 부단한 수양이 필요하고, 어려워.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진짜 프로크루스테스처럼 개판으로 사는 거는 너무 쉬워. 그냥 막 나쁜 짓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웅 서사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마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알 거야. 어렴풋이 나도 영웅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포텐셜의 영웅이다. 이거를 이미 사람들 알고 있는데, 이게 마치, 어떤 거냐면, 내가 집에서 요리해 먹을 수 있어, 밥. 아, 나는 다 해먹을 수 있고, 내가 요리할 수 있고, 내가 최소한 라면이라도 끓일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내가 전화만 하면은,
그렇지.
도어댓시만 시키면은 음식이 배달될 거라는 걸 알아.
맞아.
그러니까, 테세우스가 와주길 바라는 거지, 사람들이, 이집 횟수로. 그리고 내가 테세우스가 되려는 이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건데, 그 생각 자체를 갖게 되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양이 어렵고, 뭐, 이제, 매일매일 정진을 해서 우리가 테세우스가 되는데, 이거 수준까지도 못 가고, 생각에는 내가 테세우스가 될수 있겠다, 아니면 되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테세우스다, 라는 생각까지, 이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모두,
맞아.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뭐랄까. 사실, 야, 너도 네가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 라는 사실을, 그런 사람 있잖아. 아, 난 요리 너무 못해. 나는 진짜 요리 못해. 하면 무조건 망쳐. 그래서 요리 안 해. 이런 사람한테, 야, 너 사실 요리 잘할 수 있어. 네 안에 골든 램지가 있어. 이거를 얘기해 주는 데까지 이제 엄청난 시간이 걸리듯이,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이거는 보통 어쩔 수 없이 등떠밀려서 다른 상황, 주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떠밀려서 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 아, 이건 이제 전혀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데,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은 게, 이건 내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아닌데, 가끔 가다가 영웅들 있잖아. 그, 뭐 전태일 열사라든가, 뭐, 유관순 열사라든가, 뭐, 누가 있을까? 무슨 김구 선생이라든가, 김구 선생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그, 행동했던 사람 있잖아. 무슨, 예를 들면은
맞아.
예전에, 무슨 잔다르크라든가, 이런
맞아.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냥 뭐, 유관순은 여고생이었고, 전태일은 그냥 직장인이었고, 뭐, 잔다르크는 나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랬고,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영웅이 되거든. 근데
맞아.
그게 영웅 서사가 나중에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되게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결국에는 조명을 받지만은, 사실 그 현실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등떠밀려서 이 일을 하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걸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으니까 앞으로 나갔던 거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런 상황까지 갔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되게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물론 뭐 아닐 수도 있지. 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이거는 뭐 유관순 열사에 대한 모욕이다, 뭐이 영웅을 모욕적으로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나는 이 어쩌다가라는 서사가 영웅 서사의 사실은 핵심이 아닌가. 그게 어떻게 따지면은 모두가 영웅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고통이 극에 달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편하면 성장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약간 강제 해탈 당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에카르트 톨레 같은 사람이 그런, 막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 파워 오브 나우 읽어보면, 그첫 창이 그 얘기인데, 자살하려고 했던 밤에 갑자기 도노즈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뒤로는 그냥 평화가 왔는데 그 괴로움은 당연히 전제가 돼야 되고 그래서 고진멸도라고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괴로움이 모여야 그 결과로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 면에서 맞는데 이 사람들이 어쩌다고 했다기에는 결단을 하는 순간이 다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가 내 목숨 없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요리를 안 해먹은 거랑 되게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요리가 어렵고 오늘은 잘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가로막고 있는 거지 실제로 요리가 어려운 게 아니거든. 나는 이거 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라는 그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거지 실제로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너가 얘기한 영웅이랑 내가 얘기한 영웅이랑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내가 얘기한 영웅은 막 그랜디오스한 막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 나도 아니고 그냥 우리 모두 안에 다 똑같이 들어있는 건데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닌데 그냥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웅이 된게 아니라 그냥 우리 다 영웅인데 이미 그거를 자기가 깨닫는 거거든. 내가 이해하기로는. 근데 그거는 나는 영웅이 아니야라는 생각만 딱 멈추는 순간 이미 벌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실상이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철이 누가 탁 떨어졌는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떡하지라는 생각 안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막 대단한 용기가 있는 면도 있겠지만. 그게 같이 약간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 고통이 극에 달하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아무 분이나 두드려서 우두근 울 수밖에 없는 약간 그 상황이 온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이 고통의 극에 달했다는 얘기고 그 순간에조차도 바지에 싸는 사람이 있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선택이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역사의 부름이랄까요? 응답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범부가 아니구나 해서 기억하는 건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생각만 버리면 바로 된다. 이거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요새 막 책에서 뭐 들으면서 배우는 내용인데 나도 늘그 생각하는 아, 운동 어려워 뭐 아니면 뭐 팟캐스트 어려워 맨날 그 어렵다는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 근데 그 생각을 딱 내려올 순간 이미 했잖아 우리. 뭐 오늘 아침에 나뭐 강의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려오는 게 바로 된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통이 극에 달한 것과 맞물려서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조건이 갖춰지니까. 그 거꾸로 말하자면 그 조건이 갖춰진 상황에서는 누구나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
자기를 제한하는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놓는 순간 진일보할 수 있다. 그 점에는 동의를 한다. 좋습니다. 그 얘기는 또 얘기를 하면은 2시간짜리니까 그 얘기를 더 하고 싶으면은 내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던가. 아무튼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제가 조금 더 현실에서 회사 일이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박씨가 회사에서 고생하는 얘기가 걱정이 되는 거는, 아, 이게 너무 디스커레이징한 환경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당연히 공감되고, 나도 병원에서 일할 때늘 그랬으니까, 이게 약간 갑갑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 그 얘기를 또 드리고 싶네요.
이제 뭐 월급 받는 값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것도 결국에는 사실 회사도 나의 선택의 문제거든.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게
그치,
아니라 그냥,
그치.
아니, 내가 나가면 되지. 나가면 되는데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안 나가고 있는 건데, 너 그럼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약간 도박 같은 거거든. 이게 그, 라스베가스에서 one more round 이거 있잖아. 딱 지금 그 상태, 나 지금 내 심리 상태는 정확히 그 상태야. One more round 상태거든 지금. 그래서 진짜 오늘 내일 하고 있어. 그래서 만약에 무슨 회사에 무슨 계기가 돼서 막 이제 더 짜증나게 해서 임계점을 넘어가는 일이 생기면은 그냥 아 그럼 됐어 난 나갈래 이러고 양복을 안 입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하여튼 사표를 안주머니에 넣고 살고 있는데 그런 상태야. 근데 의외로 무슨 일이 그렇게 막 터지지는 않고 있고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AI라던가 무슨 뭐 쿨한 거 있잖아 이런 거 하는 애들은 이제 저기 아마 그걸 하도록 인커리지를 받는데 그런 애들은 보통 엄청 이제 스윗톡을 하는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구현이 될 거냐 이런 건 이제 둘째 문제고 아 이게 일단 내놓고 보자 약간 이런 식인데 물론 이게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되게 패스트 페이스로 막 내놓는 게 비즈니스에는 더 도움이 된다 그러거든. 그래서 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 회사의 현실이고 우리 회사는 뭐 스타트업도 이제 아니지만은 매 분기마다 이 주주들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비즈니스 사업 결과가 주주들을 만족시킬 만한 상황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회사 바꿔서 말하면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이 어젠다를 뭔가 주주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팬시한 것들을 갖다가 가져오기 위해서 미친 듯이 팬시한 걸 계속 내놓으려고 그래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나 되게 거시적으로 빅 씽킹하고 막 씽킹 아웃 하고 막막 AI 막 이런 거막 얘기하고 최신 트렌드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인커리지가 되고 회사 안에서 원래 있는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크래프트맨십을 발휘하는 일들은 별로 각광을 못 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디자인 팀에도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막아 나는 다른 일안 하고 막 이런 쿨한 일만 할 거야 이러면서 다른 PR 디자이너들한테는 막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 다음에 걔는 자기 윗대가리한테 가서는 무슨 자기한테 빅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애들이 있고 막 이러니까 짜증나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그렇게 하기 싫은 거고. 어저껜가 그 읽은 글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 너무 다 이런 식으로 thinking process 안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막그 커머디티가 돼가지고 이제는 디자인을, 뭐, 예전에는 디자인을 뭐, 이런 크래프트를 하는 애들이 디자인을 했다면, 지금은 MBA 나온 애들도 다 디자이너가 될수 있다는 거야. 그렇다. 아, 왜냐면은 이게 다 커머디티니까 그냥 이퀘이션을 넣고 빼고 해가지고서는 디자인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 안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겠냐? 이런 식으로 방정식 안에 하나의 변수로 들어가 있는 게 디자인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더 이상 무슨 세일즈나 기획이나 뭐 무슨 뭐 다른 거랑 달라질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프러스트레이션 자체가 우리 회사 스페시픽한 거라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그랜드한 문제인 거야. 그냥 실리콘밸리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이런 프로덕트 디자인 하고 싶다고 왔는데, 이젠 다시 떠나고 싶은 거야. 근데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와, 내가 처음에 와가지고서 디자인 스쿨 공부하고 막 이럴 때는 이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었는데, 나는 사실 막 MBA 이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 나 그냥 뭔가 이렇게 꽁냥꽁냥 하게 해주면은 꽁냥꽁냥 해야지 약간 요런 직업을 원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꽁냥꽁냥 안 시켜주는구나.
꽁냥꽁냥 안 시켜주고 하루 종일 이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이밸류에이션 하고 있으니까 디자인 진짜 손 하나도 안 돼도 이 로드맵에서 이 프로덕트를 더 프로피터블하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만 제시를 해도 난 디자이너로 계속 할수 있어.
이게 진짜 가깝다는 얘기다. 이게 인간 소외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전형적인 인간 소외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기능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어떤 돈을 위한 수단으로, 돈도 수단인데 수단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 생각이 들거든. 지금 내가 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너가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나 목적을 찾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우리 다 그렇지만 내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의미와 어떤 보람과 막 이런 거잖아. 내가 얼마 전에 들었던 예 중에 아일랜드의 어떤 술집에 있는 막 그냥 매일매일 쓰는 일상적인 그 목수일 하는 사람 얘기인데 그 사람은 이득이나 네가 얘기하는 이윤이나 아니면 막 그런 기능으로서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그 크래프트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많았던 거야. 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서 오는 그 아름다움과 그 실용적인 어떤, 쓸모있음, 사람들이 그걸 매일 쓰면서 가지는 기쁨이 있잖아. 그 어프리시에이션이 있잖아. 약간 그런 게 의미가 있지 않나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막, 그런 게 점점점 경시되고, 소외되고, 약간, 부품화되고 막 이러니까, 당연히 허무한, 막 그런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미국은 정말 무서운 사회인 게 이게 정확히 돈이랑 비례하는 것 같은 게 이렇게 탁색하고 재미없는 일을 시키니까 이건 돈을 많이 줘. 반대로 그런 에스테틱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 돈을 안 줘.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던 모든 애들이 다 프로덕트 디자인 뭐 UX 이런 걸로 옮겨갔던 이유가 돈을 많이 주거든. 그래서 다
그러니까.
옮겨왔는데 막상 옮겨와서 보니까 이걸 또 좋아하는 애들은 있어.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비즈니스를 좋아하는 애들은 이걸 좋아하는데 이게 아닌 애들은 혹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제 나도 눈치는 있으니까 이런 미팅을 가서 디자인 미팅을 하다 보면은 에스테틱을 갖다가 너무 계속 얘기를 하면은 이게 대화가 약간 진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도 에스테틱에 관심이 없거든. 관심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관심 없고 다 돈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배너를 위에 걸어서 많은 사람이 클릭해서 이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배너를 위에 걸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미팅에서는 아 배너를 위에 걸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 어떤 예를 들면 상품의 리스트를 왼쪽에 보여줘야 될지 오른쪽에 보여줘야 될지 뭐 리스트로 보여줘야 될지 뭘로 보여줘야 될지 하는 식으로 약간 이 펑션이나 이제 UX 같은 걸로 가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좀 덜해져. 왜냐면 왼쪽에 보여주든 오른쪽에 보여주든 보여주는 건 똑같으니까 이게 상품에 이렇게 그 매출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빨간색으로 그 글씨를 보여줘야 될 것인지, 파란색으로 보여줘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제. 왜냐면은
이게
그건 정말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건 너무 굉장히 비약적으로 말한 거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디자인이 물론 form follows function이고 그러니까 형태가 디자인을 결정한다는 것도 맞지만은 사실 그 디자인도 하나의 시각 예술의 하나고 결국에는
그럼
에스테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가끔 가다가 나는 보고 있으면은 막 깨진 윈도우 시어리 같은 게 생각이 나면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맞아
빈집에
맞아
유리창이 하나 깨져 있으면 애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해서 집이 다
맞아
박살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웹사이트에 되게 조그만 데가 글씨가 뭐 얼라인이 안돼 있거나 약간 뭐가 좀잘안 맞거나 디자인이 약간 이상해. 그러면은 그게 버튼으로 펑션을 하는 동안은 아무도 신경을 안 써. 근데 그게 사실은 디자이너로서는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지.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리고
그렇지.
이제 나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왜냐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의미 없는 일이거든. 왜냐면 우리는 배너를 위에 걸어야 될지 배너를 밑에 걸어야 될지 프로모션을 오늘 시작해야 될지 내일 시작해야 될지 프로모션을 미국의 사용자들한테 할지 한국의 사용자들한테 할지가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거든. 그런 거를 디자이너들이 그 미팅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디자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사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얘기지.
아니 이게 전혀 남 얘기가 아닌 게이 가장 사람을 중시해야 될것 같은 정신과 치료에서조차 그 미팅 들어가면 다 그런 얘기야. 내가 정신병원에서 일할 때늘 하던 얘기가 우리 이번 달돈 얼마 꼴았냐 이런 거야. 그래서 아 진짜로 몇 명을 며칠 내로 퇴원시켜야 되는데 얘 아직도 왜 여기 있냐 이러잖아. 그럼 내가 약간 인간다운 약간 여자의 관점에서 아이 친구가 아직도 자살 위험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다는 소리 하잖아. 그러면 증거 가져오라 그래.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그렇게까지 함부로 얘기하진 않지만 논조는 딱 그거야. 내가 지금 엑셀시트를 보고 있는데 네가 낼 거야? 네가 얘돈 내줄 거야? 약간 이런 식이야. 그러면 나는 얘랑 싸우고 있으면 나만 빚이 빠지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를 5년을 해서 내가, 아, 6년이지, 6년을 했는데, 진짜 영혼 탈곡소입니다, 거기가. 영혼이 탈탈 털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사람을 안 보이기 시작해. 아, 진짜로. 그냥, 달러 사인, 돈으로 보이기 시작해, 사람이. 저
야,
사람
근데
얼마짜리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 특히 막, 그,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랑, 사립 인슈런스랑 또 이게 다르거든, 리버스먼트 레이트가. 그럼 또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이제 막 소셜워커가 와서 얘기해줘. 야, 저 사람은 좀 밀킹하자 약간 이래. 좀 이렇게 쥐어 짜자 이거지 이제. 보험이 좋은 거야 이러면서. 그러면 그래? 이러면서 아 이거 테라피 좀할수 있겠군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진짜 인간이 물화되는 거거든. 그뭐 유물론 이런 얘기하지만 사람이 물건이 되는 거야. 사고파는. 근데 막 너도 전문가인데 전문가고 디자이너고 이 정확히 잘하는 게 있는 사람을 그냥 돈으로 그냥 이렇게 퉁치는 거잖아 도매급으로. 그게 얼마나 사람이 허무해지는지 모르는 거야 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일단 너무 닮은 것 같은 게 모든 비즈니스에서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직장을 갖고 있든 간에 똑같이 다 이렇게 머티리얼라이즈 돼가지고서는 다 이렇게 커머디티가 돼가지고서는 사람이 그 상황 안에 이렇게 처박혀 들어가는 거 있잖아.
맞아.
이게 모든 일에서 다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면을 봤을 때, 뭐,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아, 근데 아까 중간에 나왔던 얘기지만 이 고통이 그게 다려야 되거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차원이 아니라 네가 얘기한 대로 사회 전체 차원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잖아. 근데 모든 사회가 이렇게 살지는 않거든. 근데 미국이랑 한국이 특히나 이렇게 사는 사회인데 이유밖에 모르고 경쟁사회고 막 물질 만능주의 이런 사회들인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다 했을 때탁 터지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하는 건데 그게 늘 지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이 늘한 얘기가 지금이 99도라고 생각한다. 내일이 100도다. 약간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지금 엔트로피가 거의 다 찼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좋은 얘기고요. 봅시다. 뭐 하여튼 오늘은 그러면은 이 정도로 줄이고 그러면은 다음 주에 봅시다. 뿅.
봅시다. 뿅.